예, 오늘 우리가 흔히 그동안 말했던 이 장례에 대해서, 이 장례라는 것도 제사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을 잘 장식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왜냐면 예배는 어떤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천국 환송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고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효도라는 걸 빌미로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효도라면 이 부분에 다 속잖아요. 효도를 위한 거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잖아요. 사단이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좀 정리를 바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용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면 잘 하십니다만은 좀 굉장히 당황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예, 근데 좀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영면하옵소서, 예를 들면. 이거는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완전 그거는요, 불교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주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셔. 이미 천국 갔는데, 이미.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미 천국 갔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제 이미 들어갔는데, 단지 조금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기뻐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더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막 걱정하잖아. 부자가 자기 형제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보고. 그런 걸 볼 때, 천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받긴 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크게 우리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분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에 있는 분이 천국으로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는 목사님 계셔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적은 하는데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불교적 용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용어 적당한 성경적인 용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무슨 캠프 전도 캠프다 장례 캠프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런 그런 정도지 용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저도 그렇다고 내가 막 뭐 용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초청했잖아요. 그분 보십시오. 뭐 조문객, 뭐 근조 이래가지고요. 근조란 말도 이게 완전히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완전 답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문제만 제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례라고 그랬는데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예배다운 예배, 캠프다운 캠프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7장 6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이라. 잔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잔단 말은 깰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건 다 기도해도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 놓고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복이 있어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중요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니라 그랬거든요.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거죠. 영원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명복이 아니라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봤어요. 기독교 신자들도 성도들도 명복을 빕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불교적 용어거든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천국 갔는데 지옥 갔는데 우리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됩니까? 모르면 이런 말 흔히 쓴다니까. 참 이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하니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 하는 데가 없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사 가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타향에서. 타향에서 본향으로 이사.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이게 타향이에요, 타향.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나그네란 말은 뭐가 생각나요? 외롭고 피곤해요, 피곤해요.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우리는요. 근데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본향 아닙니까? 하늘나라. 안 가봤지만 내가 볼 때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처소 그곳은 영원한 곳이죠.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더 자세한 설명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장막은 집입니다. 이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그냥 집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을까? 장막은 텐트입니다. 끊임없이 쳤다가 또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 삶은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발인이란 말이죠. 발인. 발인. 정든 집을 떠나서 떠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발인. 예. 그때 치르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데 마지막 집을 마지막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발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어려움이 피곤한 이 지상의 땅, 이 집을 우리가 떠나서 영원한 집,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왜냐? 또 만나잖아, 우리가.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부르면 갈 거 아닙니까?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가게 되면 분명히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 먼저 간 우리 성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뭐 2차원, 3차원, 뭐 5차원 세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믿으시고요. 그냥 찬송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천국 환송식. 이것도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장례란 말은 제사 지낸다는 말이고, 이게. 장례 캠프란 말 써서 안 돼요. 죽은 사람과 마지막 부모님을 보내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단순히 무슨 그 매장하기 위한 어떤 의식 그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추적해 보니까 제사적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천국 환송식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용어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걸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이거. 왜냐면 안 믿는 식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조문이란 우리가 조문하러 간다 그러죠. 저도 이 말을 많이 썼는데 보니까 이게요 조상과 문상을 합친 말이에요. 문상 우리 문상하러 간다는 말도 많이 쓰지요. 근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조상이란 말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절하는 겁니다. 고인에게 이거는 죽은 그 식구들. 죽은 사람의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걸 문상이라고 해요. 이걸 합친 거예요. 이 문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 식구들을 내가 지금 자꾸 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상주라는 말도 써도 안 돼 또. 그 지금 말이 안 돼 내가 그냥 내려갈게. 이게 왜냐 용어가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그냥 문제점만 제기를 해놨지 용어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놔야 되는데 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캠프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천국 환송식 캠프? 이게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을 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지 이것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말, 조상. 이거는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 위로하면서 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구차에 영구 사람 말도 또 이것도 참 하나부터 열까지가 영혼이 죽었단 말인데 우리 영혼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출발하기 전에 문을 열고 거기 그 기사가 절하라고 하더라고. 묵념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기도하는데 뭐 묵념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앞에 시신 앞에 절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근데 이 부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조금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왜냐, 결혼식이나 천국 환송식 등 큰 일을 당한 사람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례를 하는 거죠. 돈을 좀 주는 건데, 그거를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또 이게 또 말이 안 돼. 이제 그 어떤 그 어디입니까? 교회나 어디에서 아니면 그 이제 시신을 안치했던 곳에서 이동할 때 그때 시 성도들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그 외에는 가까운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 우리는 막 일일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빈소라는 게 없어요. 빈소. 빈소는 영혼을 모신 곳이거든요. 영혼이 있습니까? 이미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무당들 천도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도제. 영혼을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해서 막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빈소고요. 빈소가 준비된, 빈소를 차렸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영정이라고, 영정. 이게 사진. 네? 네. 사진에다가 뭐 이게 뭐 검은 리본 같은 게 이게 줄, 뭐 이거 올려놓잖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것도. 그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아주 멋있는 사진, 밝게 우는 사진을 거르래. 천국 갔으니까 아 심각한 얼굴이 있잖아요. 막 늙은 얼굴을 다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또 어디서 또 그걸 확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중충하게 이렇게 영정 사진을 놓지. 요즘 그렇지는 않는데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부고. 부고라는 말 쓰잖아요. 부고. 부고 해놓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 입성 소식이다. 근데 전부 부고라고 해놓고 공지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요. 누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부고 해가지고 쭉 내용을 문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사람이 죽음을 알리는 글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거든요. 목숨이. 그 목숨은 뭐예요? 네?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목숨이. 이런 힘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신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뭐 윤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의학에서는 심장 박동 정지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정에서는 뇌사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뭡니까? 영혼과 육신의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호흡하니 이게 막 끊긴 것처럼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도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네. 자, 그리고 고인이란 말 쓰죠. 고인.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죽은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천국 시민이란 말. 천국 시민. 그럼 불신자를 뭐라고 해야 되지? 지옥 시민. 이거 정리할 게 많아요, 진짜 이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면. 영면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영원히 잠을 잔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 아까 내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명복을 빈다는 말은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영면이란 말은 영원히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면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부활 없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때는요, 소천이란 말을 써. 또 별세란 말을 써도 된대요, 별세.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부르심 받음. 영면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명복이란 말 써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조란 말이죠, 근조. 많이 봤죠? 예, 꽃에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에도 근조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을 걸어 놓지 않습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슬픈 마음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근조란 말은. 아주 슬픔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섭섭하죠,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분하고 이제 잠시 잠깐 못 만나니까 좀 서운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막 불신자들처럼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슬픕니까? 근데 잘 죽으려면, 이번에 어떤 글을 봤는데 잘 죽으려면 그 식구들에게 애를 많이 먹이고 죽으라네. 그래야 가까운 식구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거래. 너무 순식간에 죽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돼가지고요. 오랫동안 괴로워한다네. 많이 고생하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좀 고통스럽게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죽어야 그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라는데 그냥 해본 말이에요. 진짜 고생하란 말이 아니라, 이런 말도 못합니까?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많은 가까운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보고 싶고, 아쉽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천국 가셨는데 꼭 그렇게 막 근조해가지고 막 기까지 막 달아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부활기라래, 부활기. 깃발이잖아요, 부활기. 근조라고 써 있는데 부활기, 부활이라고 요즘 부활이라고 많이 썼더라고. 그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망자다, 망인이란 말 잘 쓰진 않는데 이게 망했단 말인데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전 앞에 그런 말이죠. 영전, 여러분, 영전이란 말이죠. 영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이의 영혼을 모셔놓는 자리 앞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샤머니즘적인, 유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영전. 이것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을 당했다. 상을 당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상당했다. 저 집 상당했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죽었다는 말은 이,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이 끊어졌단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천국 시민이 됐다. 천국 시민. 상을 당했다 그러지 말고 천국 시민이 됐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빈소란 말인데 이게 진짜 안 좋은 말이더라고. 뭐 빈소를 차렸다.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옮기잖아요. 그럼 아직 빈소가 차려졌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꽃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빈소란 말이 이게 진짜 안 좋은 말이더라고. 죽은 이의 혼백과 신주를 모셔두는 의례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빈소라는 게 이게 준비돼야만 뭐 꽃도 보내고 뭐 가서 우리가 위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게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빈소. 유럽이나 기독교, 먼저 기독교가 지나간 그런 나라들은 이런 빈소 개념이 없대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여튼, 아니면 그, 어디 안치해뒀다가 묘지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식구들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여기 가면은, 저는 이렇게 그걸 안 합니다만, 국화꽃 갖다가 이렇게 싸놓잖아요. 국화꽃, 이거를 이렇게, 그, 이게 단지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갖다 이렇게 하나씩 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요, 일본 황실을 상징해요, 국화꽃은. 국화꽃을 바치는 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 황실에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앞으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가 있을 때에는 꽃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상조 회사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요. 그 제사상 같은 걸 차리는데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 별거 아닌 걸 차려놓고요. 돈을 엄청 요구. 왜냐, 효도 이런 거에 약하니까. 부모님, 예, 돌아가셨는데 뭐 뭘 못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돈을 쓴다니까. 그거를 돈을 읽어내기 위해서 막 제사를 막 하게끔 드리고요. 막 이게 유혹을 한다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돈 되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하면 안 됩니다. 이 꽃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 이런 것도. 이런 거에, 이게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일본 황실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 이것도요, 돈 들어요, 이것도. 중국에서 들여온 걸 갖다가 수백만 원씩 주고 수위를 팔아먹거든. 중국산인데. 우리가 중국산인지 뭔지 알아요. 지금 정신없는데, 지금. 자, 어?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가 평상시 입던 평상복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걸 입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요, 염습이라고, 염습. 예? 염습. 아시죠? 염습이라. 염을 꽁꽁 묶는 거예요. 왜 묶어? 전 세계에 우리 한국밖에 없대요. 꽁꽁 묶는 거. 죽은 시체가 살아서 찾아오나? 묶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국만 묶는다는 거예요. 왜 묶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묶고 그다음에 이 습이라는 거 그냥 깨끗하게 위생 처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 조금 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 이게 처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은 잠깐 모여서 식구들끼리 주례 목사하고 같이 그때 잠깐 예배 드린다네. 얼굴을 보고. 예. 근데 우리는 또 따로 모여 가지고 막 내가 또 따로 모여서 빈소해서 이런 말을 못 쓰겠어. 하이 참 이게 보통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 바꾸려면. 예. 또 이 영정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영정 사진. 이것도 무슨 이렇게 리본, 이렇게 검은 리본 같은 이렇게 한다네. 그 리본 걸지 말고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리본을 제거하고 젊은 날 젊고 환한 얼굴 사진을 걸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우중충한 사진, 초라한 사진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는데, 이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완장은 왜 차는 거지? 예? 근데 또 상주란 말을 또 못 써. 그것도 또 그 배치되는 말, 성경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표를 얘기한 거. 그럼 뭐 이거 하고 리본을 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슬프긴 하잖아요. 잠시 이별하니까.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검은 옷을 입고 하는 건 좋은데, 뭐, 꼭 그것만은 아니다. 검은 넥타이 하고 와갖고, 막, 다른 옷 입고 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너무 그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발인이죠, 발인. 정든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장례식장을 떠납니다만은, 예? 이거는 이때 천국 환송식. 왜냐? 환송 예배고요. 이거는 환송식이라. 이제 집을 떠나서 진짜 이제 이미 가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천국 환송식 예배를. 발인이란 말을 쓰지 마라. 그 말은. 예. 그리고 이 학원, 이 장례, 그 화장장 앞에 가서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고 그 화구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우리는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식구들은, 가족들은 거기서 끝까지 이제 있고 남은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데 이 학원, 이거를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부활 소망 예배. 우리 학원 예배라고 하거든요. 예. 학원은 예전에 매장할 때 자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관을 내려놓고 다듬어 놓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흙으로 덮는 거를 학원 예배라고 하는데. 화장장 안에 들어가, 화구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냥 학원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내가 한번 부활 소망 예배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 지성이가 한번 잘 붙여봐. 세 번째, 천국 환송 예배에 우리 참석하는 우리 성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전도 캠프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질 수 있는 그게 나는 위로보다도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위로죠.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절. 절. 천국 시민 된 그 성도 사진 앞에 절을 하거나, 아까처럼 그 무슨 국화꽃을 갖다 놓거나, 그건 일본 황실의 충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나 봐, 그게.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거나, 또 그 화장장 안으로 들어갈 때 꼭 묵념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기사가. 근데 덥석 절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남은 장례 절차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식구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이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남은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새 출발. 새 출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부름 그 받은 성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조금은 영향을 줘요. 이 땅에 사는 후손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기뻐하는 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부자가 슬퍼했다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보고. 그건 내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막 그들의 많은 걸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살아있는 식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저는 장례식과 복음 전하다가 얻어 맞을 뿐도 했다니까. 막 인상 쓰고 뛰쳐나가지를 않나.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이 많이 가셔서 옆에서 응원하시고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더라. 찬양도 좀 크게 해주고. 제가 저 벽제 화장터에 장례치료로 가는데 거기는요 예배실이 있어요. 예배실이. 근데요 막혀있는 게 아니요. 이렇게 밑으로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칸은 있어. 그 화덕으로 들어가는 통로 앞에 이렇게 예배실이 쫙 있어요. 가보셨죠? 벽제. 근데 내 옆에서 중이 목탁을 치네. 내가 예배드리는데. 근데 성도들 찬양도 그냥 모기 소리만 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굉장히 그때 복음 잘 몰랐을 때지만 막 힘들었다니까요. 막 목탁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예? 이 방해를 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천국 환송 예배에 많이들 참여해서 캠프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기회 될 수 있으니까. 또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곳이거든요. 효도라는 미명하에 많은 그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사단이 효도면 깜빡 죽잖아요. 효도 안 한 인간들이 더 죽으면 난리라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 성도들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효도는 예림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느니라. 살아계실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불효하면 자식한테 당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라는 우리 어머니 양론하면서 많이 봤어요. 팥 심은 데 팥나지 콩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잘해야 되는데 제일 큰 효도는 살아계실 때 예수 믿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육신적으로 잘 공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도록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 얻도록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어요. 또 돌아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좀 여러분 좀 청구가 됩니까? 예, 앞으로 이런 천국 환송 예배 환송식에 많이 참여하실 텐데 또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잘 아시고요. 그러나 과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려면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